한국 교인들에게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쓰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재림하실까? 아마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도 수요일 날 예배 안 나오시니까요. 오려고 하다가, 에이, 오늘 비 오는데 뭐. 그래서, 비 오는데 뭐 수요일 예배쯤이야. 이러고 수요일 예배를 잘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뭐 전 천우란 말이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밤이나 낮이나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게 무슨 장애가 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안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뛰는 거 한번 보세요. 전 참 신기합니다. 길 한쪽 모퉁이에 서서 뛰어가는 사람들 전부 사진을 좀 찍어놓고 싶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더우나 추우나 뜁니다. 지금 오는 길에 비가 오는데도 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뛰는 것보다 참 못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설마 여담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고 오후에 세례받고 막 기뻐서 열심히 사진 찍고 그러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세례받고 또 저 사진 찍으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하나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병원에서 출생할 때 다른 애하고 바뀐 것 같은데 빨리 아이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한국에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니, 한 1년쯤 겨우 키운 아이는 그렇다 치고 한 10년쯤 키운 아이를 10년 전에 애가 바뀌었는데요 하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1년이고 10년이고 내 자식이라고 키우던 아이가 세상에 병원에서 바꿔졌다? 이게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아니 내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셔요. 아브라함에게 생긴 일은 이것보다가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건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니 병원에서 애 바뀌었다는 전화 들으면 덜컥하는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냥 담담하게 읽어갑니다. 그러면 감동이 좀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상황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병원에 그 아이가 작년에 바뀌어졌답니다. 이 말 들어도 하늘이 아마 노랄 건데요.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많은 땅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셔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 사람 그렇게 못 기다려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전거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한번 버텨보세요.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 사주겠다고 이야기 한번 끝내면요. 그날 밤부터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울어야 끝나죠. 사준다 해놓고 이건 장꼬대도 그리합니다.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아마 거의 한 6년이 지났을까? 소식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걔는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예, 아니면 그럼 빨리 하나 주시든지. 그로부터 14년이 또 흘러갑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아이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말이 말 같아야 안 웃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누가 웃었습니까? 사람만 웃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만 도대체 말씀이 말씀 같아야 안 웃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웃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 그래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느낌보다 그 우리말로 하면 웃음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 아들을 보고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 아이를 또 한 10수년 키웠습니다. 여러분, 100세 넘어서 아이 낳고 이 아이를요, 한 10수년 키웠으니까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야단칠 때 야단도 치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매도 듭니다만은 집에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면 그거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집에 어른들 계시는데 함부로 야단쳐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지만 키우는 정은 아마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래요. 아니, 죽이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험치는 시기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치르는 대부분의 시험은 언제 치죠? 시험을 언제 칩니까? 물론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다 배운 다음에 치는 겁니다. 중간고사. 입학해서 그때까지 배운 것 치르는 시험이 중간고사고 졸업고사는요? 과정을 다 배운 다음에 치는 것이 졸업고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험 치신다고요? 그 일 다음에 시험을 치셨거든요. 그럼 그 일이 언제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짧게 봐도 되고 길게 봐도 되는데 짧게 본다면 여러분 2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짧게 본다면 요걸 가르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면 좋은데 거기 하나 냄새나는 말이 하나 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이게 좋은 일을 뜻하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느낌은 아주 안 좋은 말을, 안 좋은 걸로 의미합니다. 아니, 네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참 희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요?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라에 잠시 거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찾아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니면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 평화 조약을 맺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이좋게 지내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이 조건만 지키면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것만 좀 지켜다오.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국가와 국가 사이, 부족과 부족 사이, 아니면 이웃 사이에라도요, 이런 조건은 없는 법입니다. 아니,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자. 조건 하나가 뭡니까? 23절 중간에요.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맹세하라. 이러죠. 요게 조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야, 제발 거짓말만 좀 하지 마. 그럼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왜 거짓말 하지 말랍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요, 누굴 보라는 거 하니까, 아비멜렉을 보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얻어 터지는 거는 자기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거짓말 하는 통에 내 못 살겠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참, 신앙인으로서 창피하죠. 혹시나 내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내 편을 드셔가지고, 저 아비멜렉, 저 왕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괜찮았겠습니까? 참 낯이 떳떳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거짓말도, 아니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일 후에란 말이에요. 이걸 좀 넓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진 사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살겠다고 여차하면 부인만 놔두고 자기 혼자 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멋진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깨달은 후에, 여기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험을 치시려고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시험 준비가 다 된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 어릴 때지만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자식을 죽여도 끄떡 없습니까? 아니, 우리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어도 자식은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특출한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도 행복합니까? 그건 인간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녀 둘을 잃고 장례식 때요, 열 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죠? 저도 그거 다 못 외웁니다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던 아이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갔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순교자 한 사람만 나와도 참 귀한 가정일 텐데 우리 가정에 둘이나 나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열 가지를 쭉 발표를 했습니다. 웃으면 했을까요? 울면서 했을까요? 그 웃음 웃으면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간을 잘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그 장례식이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 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슬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알아보시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 골라가 몰래 옆에 가서 바늘을 한번 쿡 찔러보셔요. 안 아프면 신앙이 좋은 거고 아야 그러면 아 신앙이 별로 없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아픈 건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런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이 갔을까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한때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힘드니까 어떡해요? 이 방송, 저 방송 다 듣습니다. 요즘은 뭐 24시간 방송이 나오겠지만요. 옛날에는 방송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 다 끝나고 최후까지 남는 방송이 뭔지 아세요?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하고 비슷하게 밤잠 못 자고 고통을 좀 겪었던 분입니다. 마지막 방송이 뭐예요? 예?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북 방송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방송이요. 그게 최후까지 갑니다. 제가 그 노래도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부르는, 아니, 북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본다면 좀 조롱하다시피 부르는 노래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북한, 강릉이 죽만 먹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겠지, 뭐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마저 끝나면 온 세상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요. 그 고통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밤낮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가니까 이러다가 야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아이를 데리고 죽이러 가야 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밤새 뒤척거리다 안되겠다구만 가자. 그래서 일찍 간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떠나기 전에 부인과 의논했을까요? 한국의 엄마들 같으면요,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날 죽이고 가라! 이러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상에 이 아빠가 약간 미쳤나? 이래 나오겠지. 아이고, 엄마 하는 뜻이라면, 글쎄요, 뭐, 워낙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는 저설지. 작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제 느낌으로는 의논도 안 하고, 말도 없이 그냥 가자.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걸 며칠 갑니까? 그 고민하며 가는 그 길을 며칠을 갑니까? 사흘길을 갔습니다. 사흘길요. 그냥 그게 얼마나 아픔이었을는지 상상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고향 포항에서 영덕 백액 하는 거 있죠. 조금 올라가면 영덕이 나오고 거기 조금 올라가면 영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15분 정도 거리인데 제가 거기에서 고등학교 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던 때인데 제 옆자리에 굉장히 똑똑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참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똑똑한 분이라고 따라했다가 제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들 둘을 데리고 포항에 나왔다가 터미널에서요. 작은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요. 큰 애 손을 잡고 조그만 터미널을요. 2시간 돌았답니다.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럼 한 바퀴 도는데 2,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들 하나 잡고 아들 이름 하나 부르면서 2시간을 거기를 뺑뺑이 돌았으니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실성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2시간을 돌다가 포기를 하고요. 포기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15분 올라오고 내려서 15분 걸어서 집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3시간 반 정도 걸렸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포기하고 찾다가 포기하고 3시간 반을 헤매고 다녔던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 막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몸이 아찔아찔해 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싶은데요. 이분이 집에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작은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얘를 끌어안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훨씬 똑똑해요. 형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길래 그 영해 가는 버스를 알고는요. 그 웬 아저씨 옆에 붙어가지고 올라갔답니다. 옛날만 해도요. 조그만 아이는 차비 안 내고 그냥 태워주던 인심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나 영해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걔가 모르는 아저씨 옆에 붙어가지고 내려가고 집에 돌아버린 겁니다. 야, 그 집 아들이 훨씬 똑똑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게 벌써 지금 한 80년대 초반이니까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 몸이 저려옵니다. 겨우 3시간 반을요. 근데 여러분, 사흘 길을 죽여야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 느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산 밑에 왔습니다. 사환들에게 말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동사가 그 세 개가 나오는데요.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동사가 세 개입니다.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분명치가 않습니다만은 영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니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와 아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입니다. 5절은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려주시리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걸로 보면 설령 이 아이가 죽는다 해도 살려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다른 아들 주기는 너무 늦었고 틀림없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내려보내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감해집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묻습니다. 이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전에는 양이나 염소를 꼭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한 이 8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 바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누가 그렇게 읽은 분이 있나 봐요. 이제 우리말 읽는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 팔찌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무슨 뜻입니까? God knows.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는요, 번지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난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있는 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든지 다른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구체적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 믿음이 담겨있는 이 표현입니다. 네가 양이다 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신앙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 신앙이라는 알맹이는 떨어져 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서 영혼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것은 아무런 신앙과 상관없이 쓰이는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도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말릴 줄 알고 폼 잡았더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이 뭡니까? 17절 보십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받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17절, 18절에 씨를 주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마고 하신 약속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다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그나 똑똑했으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전에 이미 약속한 건데요. 요번 일로 상을 주시려면 다른 걸 주셔야 되지. 전에 했던 거 재탕, 삼탕 아닙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12절 뒤편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16절 뒤편에도 있고 18절 뒤편에도 있습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주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그건 뭐냔 말이에요? 아, 또 막말로 아브라함이 만약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더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 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정답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순종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가령 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거나 하나님을 만난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평생 훈련시키시면서 딱 공부시킨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엄마가요, 아이들 손을 잡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 손을 잡고 연필 잡고 글씨를 열심히 씁니다.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엄마가 썼죠? 글 놓고, 얘야, 엄마 글씨 잘 썼지? 이런 엄마 있어요? 그 좀 이상한 엄마죠.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글씨를 다 쓰고도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딸내미 잘 썼다, 잘 썼다 이러잖아요?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키워오시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제일 끝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전에는 모르셨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몰랐단 얘기입니까? 이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아이 글자 가르치는 엄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놔놓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딱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글이라는 걸 다 아셨으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전후 배경을 무시하고 본문만 딱 빼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릴 때는 내가 믿었으니까 내 공로라고 말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른이 다 된 성도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 아브라함한테 이거 비밀로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말 못해도 이 사람한테만은 비밀을 할 수 없다. 이런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이를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과 친구를 그냥 조금 분간하셔요. 아니, 분간한 사람이 제 중에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 많잖아 그랬더니, 아, 그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친구라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를 친구 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 안 하고 못 견디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사야 41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묻어놓지 못하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비밀은 소돔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비밀이 뭘까요?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비밀.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언제 봤습니까? 모리아 산상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내가 겪었던 이 아픔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시구나 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 알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식을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흡사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흘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장소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갔던 그 모리아산에 바로 훗날 성전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입니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삭과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를 쭉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느꼈던 그 아픔이 곧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게 참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봤던 56절 그 다음에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저도 성경을 어지간히 꼼꼼히 보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제가 손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30대 초반인데 유대인들 눈에 네가 50도 아직 못 되었는 게 이런 말을 다 들었을까? 그럼 최소한대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나이로 보였단 얘기죠? 40대가 40대로 보였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40대로 보였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나도 어지간히 성경을 꼼꼼하게 보는데 정말 대단하다 해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셔요. 그러면서도 꼭 정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보내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보시라고 하는 아브라함 너만은 알아줬으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그렇게 고대했고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본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됩니까? 날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원인이면 부수적으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걸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활동의 끝이요, 신앙생활의 끝무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예롭게 은퇴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셔요. 그러면 그 속에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잘못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간신히 어려운 고비들을 이렇게 넘기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이 많이 됐다고 본인이 느끼나 봐요. 똑같은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본인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야곱이 죽을 때 다 돼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쭉 뒤돌아보니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찍 아는 것이 한껏 불행을 덜 느끼는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온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넓어지고 깊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말은 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설교 꼭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자는 얘기죠.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을 탐내시겠습니까? 시간 내놔라, 돈 내놔라, 뭐 이런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소망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깊어져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중간고사 한번 칠까?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시험 몸살이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꺼이 치르셔요. 상급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압니까? 졸업고사 한번 칠래? 아니 아브라함 졸업고사 너무 심하던데요. 문제 좀 쉽게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치르십시오. 힘드는지 어려운지는 몰라도 그 시험 통과하고 나면 그 고통에 비할 바 없는,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어렵거든 하나님 문제 조금 쉬운 걸로 하셔야 들어주실지 모르니까요. 기도하십시다.